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B-52 전략 폭격기를 호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ABC 방송은 어제 미국이 핵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 편대를 호주 북부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호주 다윈 남쪽의 틴달 공군기지에 이 항공기를 위한 비행대 작전시설과 정비시설 그리고 B-52 6기가 머물 주기장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 공군은 호주에 폭격기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은 적들에게 치명적인 공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B-52 전략폭격기는 B-1 초음속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 공군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전 반경이 14,000여 킬로미터에 달해 대륙간 폭격이 가능하며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최대 31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호주 국방부는 B-52 전략폭격기 배치 계획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호주 ABC,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육해공 자위대를 총괄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최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압박 증가에 직면해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 작전을 총괄할 통합사령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니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사령부는 전략조정과 미군과의 방위협력 강화를 주 임무로 할 것이며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통합사령부는 신설될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며 사령관은 방위상에게 사안을 직접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이에 따른 타이완 문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군비 관련 지출을 늘려온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연말에 공개할 국방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인도에서 30일 다리가 붕괴해 최소 134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주에서 보행자 전용 현수교에 4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다리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힌두교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10여 미터 아래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4세 미만 희생자는 약 35명으로 집계됐으며 약 170명의 사람들이 이날 아침까지 구조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다리는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며 한 번에 다리 위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다리 중간 부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들이 다리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흔들려고 하면서 다리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리는 폭 1.25m에 길이 233m에 보행자 전용 현수교로 영국 식민지 당시였던 1877년에 지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다리가 7개월의 보수를 거쳐 지난 26일 재개장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날 왕부장과의 통화에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미중 간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그것이 세계 안보와 경제 안정에 가할 위협 문제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부장도 오늘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수출 통제가 중국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7일 미국 기술로 생산된 모든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반도체 관련 대중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달 23일에도 미국 뉴욕에서 만나 타이완과 러시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 불이행을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으며 유엔이 그들과 협상했고 그것이 끝이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29일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 해안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를 공격했다면서 곡물 수출 운송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타이완 문제로 갈등 수위를 높여온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관계만큼 두 나라 국민 간 호감도도 낮은 상황에서 중국 학생이 12년 연속 미국 내 유학생 수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이 최근 중국 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중국 학생들을 환영한다면서 지난해 5월부터 중국 학생과 학자에게 발급한 미국 입국사증 비자 발급이 15만 5천 건 이상이었다고 밝힌 내용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2021학년도 미국 내 중국 학생 수는 줄었지만 그럼에도 미국 내 해외 유학생 가운데 중국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학생의 미국 내 관심이 유학이 끄는 관심을 끄는 배경에는요.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령 10043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도 일명 STEM 분야,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대학원생 비자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교육부는 이 조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 진행의 장량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중간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All About 중간선거 보내드리고요. 빠르게 변하는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주간 프로그램 헬로 서울에서는 한국 영화관 트렌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월요일 아침 9시가 조금 지난 이곳 워싱턴 DC의 기온 영상 12도에 구름 조금 낀 하루로 시작했는데요.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11월 1일 화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새벽까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북도 북부는 비나 눈이 또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4도에서 20도 예상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최저 최고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영상 10도에서 15도, 신의주 6도에서 13도, 개성은 아침 최저 8도에서 낮 최고 18도, 함흥 7도에서 16도, 원산 10도에서 19도, 청진 7도에서 16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1도에서 낮 최고 9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전 대통령이 30일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초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유엔과 터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흑해 곡물수출 참여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선박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 결과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30일에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 자이로 보우소나로 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브라질 최고 선거법원은 30일 밤 개표가 거의 99% 완료되자 룰라 전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득표율이 어떻게 됩니까?
네, 룰라 당선인은 50.9%를 얻어서 49.1%를 얻은 보소나루 대통령을 1.8%포인트 차, 아주 근소한 차이로 눌렀습니다.
네, 보소나루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했나요?
아직까지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룰라 당선인은 전날 밤 승리가 확정되자 이 상파울루에서 수만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보우소나루가 내 승리를 인정하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가 전화를 할지 또는 나의 승리를 인정할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승리를 혹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몇 차례 공개적으로 이번 결선 투표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결선 투표에 앞서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패하면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결선 투표를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을 한 건가요?
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의 이 투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부정선거가 자행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내 룰라 당선인에게 밀리자 이 사전에 포석을 깔아놓은 거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네.
네, 두 사람이 이렇게 초접전을 펼친 걸로 나타나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브라질 결선 투표는 여러모로 많은 주목을 끌었죠.
네, 맞습니다. 룰라 당선인은 이 브라질을 넘어서 중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군인 출신의 극우 정치인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 보수층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이번 브라질 대선은 좌파, 우파의 이념 대결로도 비쳤습니다. 브라질은 또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데다가 외교,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따라서 이번 결선 투표는 보우소나루 정권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심판으로 풀이되어 왔습니다.
네. 자, 룰라 당선인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번 결선 투표로 또 다른 기록도 갖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룰라 당선인은 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룰라 당선인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두 차례 브라질 대통령직을 역임했습니다. 반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단임으로 끝나는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룰라 당선인이 12년 만에 다시 대권을 잡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룰라 당선인은 8년 재임하는 동안에 민간 기업과 글로벌 투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브라질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국민의 복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도입해서 브라질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의 퇴임 무렵에 브라질 일각에서는 그가 3연임에 도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습니다.
네, 브라질 헌법이 대통령 3연임을 허용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연임만 허용합니다.
네.
네, 하지만 당시 룰라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집권당 안에서는 개헌을 해서라도 3연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룰라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고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로 여겨지던 지우마 호세프 당시 노동자당 대통령 후보를 밀어줬고요. 호세프 후보가 후보 대통령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룰라 당선인이 퇴임한 후에 수감된 전력도 있죠.
네, 그의 후임인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 후에 부정부패 논란으로 탄핵됐는데요. 룰라 당선인도 이와 연루된 혐의로 19개월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해 이 하급심 판결을 번복하고 무죄를 선언했고요. 이에 룰라 당선인은 대권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룰라 당선인의 이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에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주목을 끌었던 브라질 대선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도 알아보죠.
네,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잇따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저녁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축하 성명을 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거쳐서 차기 대통령이 된 걸 축하하고 앞으로 양국 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룰라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이 트위터에 이번 선거로 브라질 역사에 새 장이 열렸다고 축하 메시지를 올렸고요. 리시 수나 영국 총리도 세계 경제 발전부터 천연자원 보호 또 민주주의 가치 증진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가 공유하는 관심 현안에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브라질과 이웃한 나라들의 반응도 좀 볼까요?
네, 중남미 국가 지도자들도 앞다퉈서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최근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이 좌파 정권이 잇따라 집권하는 이른바 핑크 타이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 룰라 당선인 승리로 브라질도 이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는 룰라 당선인의 이 높은 정치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하고 양국 간의 건설적 협력 관계를 희망했다고 크렘린궁이 전했습니다.
네, 대치고 전원을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 식량 위기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네요.
네, 러시아가 유엔과 터키가 주도하고 있는 이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동안 안정세를 찾아가던 세계 식량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터키와 유엔은 지난 7월에 전 세계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서 4자가 참여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합동 조정센터를 설치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선박의 동향을 관리 감독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왜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이 무인기로 자국의 함대를 공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9일에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16대로 크름반도 남부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에 있는 흑해 함대와 또 곡물 통로 보안에 관계된 민간 선박에 테러 공격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에 관한 협정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런 피격 주장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의 배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의 자작극일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 폭발 사건이 곡물이 오가는 해상길에서 무려 22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이 사건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지난 석 달 동안 선박 운영은 원만하게 진행됐습니까?
네, 합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의 수준과 비슷하게 매달 5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해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이 선박 약 200척이 러시아의 방해로 선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옥수수, 밀, 해바라기 제품, 보리, 콩 등 950만 톤 이상의 곡물이 수출됐습니다.
네, 자 당초 협정 만료가 가까워지면서요. 협정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히려 러시아가 전격 중단을 선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협정은 다음 달 19일로 갱신을 두고 있었는데요.
네,
예, 러시아가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당장 31일 네, 선박의 입출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네, 자, 나머지 3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유엔과 터키, 우크라이나는 그대로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1일 우크라이나의 입출항이 예정된 선박은 모두 16척인데요. 12척은 출항, 그리고 4척은 입항하는 선박입니다.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만일의 돌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제사회 반응도 알아볼까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협정 중단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고 식량을 무기화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위기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정했던 아랍연맹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모든 당사자는 협정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곡물협정은 수백만 명의 식량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네요.
네, IMF가 최근 공개한 지역경제전망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는 4% 그리고 내년도 성장률은 4.3%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내놨던 전망치보다 각각 0.9%포인트, 0.8%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아시아 지역 경제는 지난해 6.5% 성장했습니다.
네, IMF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뭔가요?
네, 보고서는 긴축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속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중국 경제의 급속한 둔화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크리슈나 스리비 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올해 초에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아시아 경제가 지난 2분기 예상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추진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면서 아시아 경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아시아 지역은 국제적인 통화 긴축과 예상된 외부 수요 둔화 등에 따른 새로운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가장 중대한 역풍 중에 하나가 강력한 코로나 방역 정책과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중국 경제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둔화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런 역풍이 심해지면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보고서가 이 새로운 역풍 가운데 하나로 국제적인 통화 긴축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긴축 정책이 도입된 이유가 있죠.
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거세지자 많은 나라 중앙은행들이 속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이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IMF는 여기 어떤 입장인가요?
네, IMF는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을 목표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네, 최근에 주요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유럽 중앙은행 ECB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번 IMF 보고서에 중국 경제도 언급됐는데요. 보고서에 나온 대로 최근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네. 부동산 위기가 다른 분야로 퍼져서 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부도를 냈다면서 중국 정부가 내년에는 강력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지만 이 IMF는 부동산 위기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이 중국 정부에서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밝혔습니다.
네, 그럼 IMF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1.2%포인트 하향 조정해서 3.2%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4.4%. 그리고 2024년에는 4.5% 성장할 걸로 봤는데요. 참고로 중국 경제는 지난해에 8.1% 성장했습니다. 한편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일본, 한국 등 이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나라들이 중국 경제 둔화에 고통을 느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럼 IMF가 본 한국 경제 전망 어떤가요?
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는 올해 2.6% 그리고 내년에는 2%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최고 전원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해 펠로시 의장의 남편이 폭행당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의원들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조기 투표를 마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줄을 찾아 지원 유세를 펼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회사 테슬라 등을 이끄는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가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자택이 괴한의 공격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펠로시 의장의 자택에 지난 28일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괴한은 새벽에 집 앞에 침입해 낸시는 어디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펠로시 의장을 찾으러 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행히 낸시 의장은 당시 자택이 아닌 워싱턴 DC에 있었지만 남편인 폴 펠로시 씨가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폴 펠로시 씨가 많이 다쳤다고요?
예, 괴한이 둔기로 82세인 펠로시 씨를 폭행하면서 두개골 골절과 오른팔 또 오른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예, 펠로시 씨는 사건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요. 현재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펠로시 의장실은 밝혔습니다.
네, 범인은 잡혔습니까?
예, 괴한은 40... 22살 42세 남성인 데이비드 드파페시로 밝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28일 밤 드파페시를 살인미수와 노인학대,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윌리엄 스콧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장은 이번 일은 무작위적인 행동은 아니다. 의도적인 행동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은 드파페시를 31일 공식 기소하고 11월 1일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네, 괴한이 집에 들어와서 펠로시 의장을 찾아다는 걸 보니까 공격 대상이 펠로시 의장이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더구나 드파페 씨가 폴 펠로시 씨를 공격한 무기가 망치였고 또 체포됐을 당시에 플라스틱 노끈의 일종인 집타이와 강력 접착 테이프인 덕트 테이프가 든 가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언론은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을 난입했을 당시 집타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었는데요. 집타이는 사람을 묶을 때 포승줄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낸시 펠로시 의장 충격 컸을 텐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예, 펠로시 의장은 사건 소식을 듣고 곧장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갔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폭력적인 남성이 우리 집에 침입해 나와 대면할 것을 요구하고 남편 폴을 잔인하게 공격했다며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 그리고 나는 남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슬픔과 트라우마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의회 내에서 쏟아지는 기도와 염려가 우리 가족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며 남편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하원 의장이라면 미국에서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권력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직책이죠.
맞습니다. 자, 게다가 11월 8일 중간 선거를 열흘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번 일이 발생해 정계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에게 전화를 절어서 위로를 전하고 지지를 표명했다고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밤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중간 선거 유세에서도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 폭력이 난무하고 증오가 너무 많다. 미국에서 비열한 공격이 설 자리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같은 당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폴 펠로시 씨에게 일어난 일은 악랄한 행동이었다며 펠로시 의장과 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역시 트위터에 이번 공격은 끔찍하고 역겹다며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이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연방 의원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인가요?
의회 경찰은 지난 2021년 9,600건에 달하는 연방 의원에 대한 위협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는데요. 4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의원들이 실제로 물리적인 공격을 받은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1년 개브리엘 기퍼즈 연방 하원 의원이 지역구인 애리조나주 투싼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는 일이 있었는데요. 중태에 빠졌던 기퍼즈 의원은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자선 야구대회를 연습하던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부가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신체적인 공격 외에도 연방의원들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경우 앞서 타이완 방문을 앞두고 중국인 이민자들이 자택 앞으로 몰려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자, 의원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낙서 등이 자택 인근에서 종종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연방 의원들은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네, 의원들의 자택 보안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등 일부 진전을 이루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이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퀴글리 연방 하원 의원은 정치인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정치인과 가족을 위한 더 많은 보호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기 투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9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한 투표소에서 조기 투표를 마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처음으로 유권자 자격을 갖게 된 손녀 나탈리 양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미국 내 여러 주는 이렇게 사전에 투표소를 찾아 조기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조기 투표를 하면서 한마디 했네요.
예, 선거 열흘 전에 투표를 끝내놓고 선거 유세에 더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기분이 좋다고 밝히고 이미 36개 선거구를 방문했으며 민주당의 선거전을 돕기 위해 다음 주에 더 많은 주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하는지도 밝혀졌나요?
네,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고 미 남서부 뉴멕시코주와 미 서부 캘리포니아, 동부 메릴랜드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열흘 동안 미 서부와 동부를 가로지르는 바쁜 행보가 예상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강조할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근본적인 선택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를 찾아 이번 선거는 이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매우 다른 비전 사이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100만 달러를 모으는 민주당 모금 행사였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간선거에서는 조기 투표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4년 만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비해 대통령 선거 중간 시점에 치르는 중간선거는 투표율이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 전문가들은 경합주에서는 투표율이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특히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조기 투표로 마친 유권자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미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950만 명이 이미 조기 투표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첫 유권자 자격을 갖게 된 손녀와 함께 투표장을 찾았다고 했는데요. 젊은 층의 투표율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의 투표가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뭔가요?
예, 조기 투표와 더불어 젊은 층의 투표율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텁스 대학의 시민학습과 참여정보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만 18세가 지나면서 유권자 자격을 얻게 된 인구가 830만 명에 달하는데요.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18세에서 29세 젊은 유권자 투표율은 50%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대선인 2016년보다 11% 증가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중간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계 유명 소셜미디어 가운데 하나인 트위터의 주인이 바뀌었나요?
그렇습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가 최근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트위터의 새 주인이 된 머스크 CEO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임원진 해고였는데요. 27일 인수 작업을 끝낸 뒤 파라그 아그라왈 CEO와 네드 시걸 최고 재무 책임자, 비자야 가디 최고 법률 책임자 등 핵심 임원진 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네. 자, 머스크 CEO의 첫 행보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예, 미 언론은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완전히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머스크 CEO는 이들 핵심 임원진이 트위터 가짜 계정 수와 관련해 자신과 트위터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비난한 바 있는데요. 머스크 CEO는 인수 작업을 마친 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새가 자유로워졌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트위터의 상징이 바로 파랑새입니다.
네,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 CEO가 앞으로 트위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까?
예, 머스크 CEO는 새가 자유로워졌다고 표현한 것처럼 트위터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나 트위터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컨텐츠 검열을 완화하고 사용자에게 컨텐츠가 공개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계획을 어떤 식으로 달성할 것인지 또 누가 회사를 맡아 운영할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죠.
맞습니다. 머스크 CEO가 트위터 인수 계획을 처음 밝힌 건 지난 4월이었는데요. 세계 최고 부호가 거대 소셜 미디어를 인수한다는 소식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게다가 트위터는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머스크 CEO는 지난 4월 4일 트위터의 지분 9% 이상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고요. 열흘 후 시장 가치보다 더 비싼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에 인수가 무산됐다는 말도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며 7월 8일 트위터에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자, 그러자 트위터는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델라웨어주 법원에 머스크 CEO를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지난 10월 5일 머스크 CEO가 재판을 앞두고 약속대로 다시 거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법원 판사는 당초 10월 17일로 잡혀있던 재판을 11월로 연기하고 10월 28일까지 양측이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했습니다.
네. 수개월 만에 인수 분쟁이 마무리됐는데요.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인수 계정의 정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복원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위터를 소통 도구로 적극 활용했는데요.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추가적인 폭력 선동 위험이 있다며 트위터로부터 계정 영구 정지 조처를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CEO는 지난 5월 트위터의 조처는 실수였다며 자신이 트위터를 인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인수에 어떤 반응인가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일 트루스 소셜에 환영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루스 소셜은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든 소셜 미디어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제정신인 사람이 트위터를 소유하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트위터로 돌아올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트루스 소셜이 트위터보다 더 낫다며 나는 트루스, 진실을 사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중간선거 특집 프로그램 All About 중간선거가 이어집니다. 김지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8일 중간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All About 중간선거 시간입니다. 선거 기간에는 경합주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경합주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경합주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경합주는 영어로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스윙은 흔들린다는 뜻으로 아이들이 타고 노는 그네를 영어로 스윙이라고 하죠. 따라서 스윙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지지 정당이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주를 말합니다. 과거 대선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 지지 정당이 바뀌었거나 전체 득표율 격차가 5% 미만인 주를 보통 스윙 스테이트로 정의하는데요.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선거 때마다 지지 후보가 바뀔 수 있다 보니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윙 스테이트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2000년과 2004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에서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과 2012년에는 민주당 소속의 바락 오바마 후보가 이겼고요. 2016년과 2020년에는 다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겼습니다.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대선 승리로 이어진 예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 등 대표적인 경합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요.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최대 경합주로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주 등이 꼽히는데요. 연방의회 내 민주공화 양당의 의석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경합주의 정치자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2주 남겨놓은 시점인 지난 25일, 공화당의 주요 정치활동위원회 두 곳이 펜실베니아 선거를 위해 600만 달러가 넘는 선거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자금 발표는 펜실베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토론회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는데요. 공화당 후보는 TV토크쇼 닥터 우즈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메메도즈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는 존 페터먼 부지사로 두 후보는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연방 상원의 양당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스윙 스테이트인 펜실베니아주의 결과가 상원 다수당 탈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어바웃 중간선거 김지훈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의 발길이 줄면서 한국영화관에서는 신작과 함께 지난 명작을 재개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오늘은 한국영화관 트렌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에 개봉한 왕가위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의 OST만 들어도 영화의 분위기와 주연 배우인 양조위, 장만옥의 표정이 떠오르는데요. 이렇듯 시간이 흘러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명작이 한국의 영화관에서 재개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NK컨텐츠. 이곳은 외국 영화를 수입하는 한국의 영화 배급사인데요. 남기호 대표를 만나 신종 바이러스 이후 한국 영화관의 트렌드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저 NK컨텐츠 회사 소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변화에 관해 들어봅니다.
주로 외국 영화를 수입을 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의 영화를 한국의 그 관객들한테 선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 영화 시장이 굉장히 부흥기, 그리고 한국 그 극장 시장도 그렇고 기타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관심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그때서부터는 일단 극장이 굉장히 가기 힘든 곳으로 됐고, 그래서 극장 관객 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러면은 극장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예.
현재는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기호 대표는 코로나 이전 관객 수와 비교했을 때 50% 정도 회복된 수준이라고 말했고요. 재개봉 영화가 코로나 이전에도 상영되긴 했지만 코로나 때 더욱 활발하게 상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극장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니즈는 다른 건 아니고 코로나 시기에는 신작들이 개봉을 다 안 했어요. 왜냐면은 신작들은 사실 제작비라던가 아주 큰 예산의 그런 영화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개봉을 하면 무조건 100% 손실이기 때문에 다들 그 개봉일을 미루고 그러다 보니 극장에 영화를 상영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극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작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생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많은 구작들이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재개봉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구작이 영화관에서 재개봉하는 일은 그리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거나 특별한 신작이 없는 달에는 지난 명작을 선보였는데요. 남기호 대표 또한 명작으로 다시금 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이전에도 여러 구작들을 재개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만 영화인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영화도 저희가 재개봉을 시켜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고요. 그 이외에 뭐 메멘토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도 재개봉을 시켰고 그리고 또 파네미로라는 또 아주 명작도 재개봉을 시켰고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라는 것도 재개봉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좋은 영화들을 구작이죠. 그 영화들을 코로나 이전에도 재개봉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또 그 왕가의 영화들을 많이 개봉을 했죠.
관객 기준에서는 봤던 영화를 다시 볼 만큼 그 영화가 매력적이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재개봉할 구작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무조건 저희는 어떤 명작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시 보고 또 다시 봐도 좋아할 만한 영화를 이제 위주로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팬층이 되게 두터운 구작. 예를 들면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본 분은 몇십 번을 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때의 그 배우들의 어떤 리즈 시절이나 뭐 그런 것들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극장에서 그래서 그런 영화들 위주로 저희가 좀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봉한 영화 가운데서도 흥행한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남기호 대표는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가장 흥행한 재개봉 영화로는 저희는 그 왕가희 감독의 화양연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중경삼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정도의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좀 크게, 그러니까 관객적으로 보면은 5만 명 이상 된 영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5만 명 이상이 그 재개봉을 해서 관객이 극장에 와주신다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작의 경우에는 신작에 비해 더 저렴하게 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더불어 남기호 대표는 오래된 구작을 재개봉하면서 요즘은 리마스터링하는 것이 영화계의 트렌드라고 말했습니다. 리마스터링은 음질을 향상하거나 녹음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시 마스터링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최근에 리마스터링한 영화로는 2009년에 개봉한 영화죠. 아바타를 13년 만에 리마스터링해 새롭게 관객들을 맞았습니다.
구작의 경우는 신작에 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사가지고 오는 금액은 좀 더 낮죠. 그 대신 이제 보통 구작들도 대부분 예를 들어 그 재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틀 수 있는, 극장에 틀 수 있는 재료가 사실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저희가 그 영화를 재개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영화들은 그런 그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 필름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필름은 요새 상영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리마스터링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이제 그거를 다시 디지털하면서 깨끗하게 보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친 것들만 저희가 주로 재개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민들은 재개봉하는 영화관 트렌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리에 나가 한국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은숙 씨와 남석기 씨입니다.
그 영화를 지금은 안방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과는 또 다르게 직접 영화관에 함께 모여서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볼 때 뭔가 이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그 시대의 추억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관중들과 함께 봤을 때 함께 웃고 울고 하는 즐거움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친구들이 옛 영화를 다시 보고자 하는 것들은 어쩌면 집안 안에서 부모님과 그 이야기를 하는 소통의 과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쌓여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가서 그렇게 보게 되면 부모님과 혹은 전 세대와 그 영화를 주제로 교류하거나 소통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은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조은숙 씨와 남석기 씨는 자신에게도 추억의 영화가 있다며 이 영화들이 재개봉한다면 다시 극장에 가 공감대를 가진 다른 관객들과 명화를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가서 저도 떼창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나고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사실 이제 제가 대학생 아이들도 있는데 함께 가서 같이 다 같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재밌다. 세대를 넘게도 만들어주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라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저희 때는 그 홍콩 영화가 굉장히 히트했던 시절이라 특히 영웅본색 같은 거, 뭐 또 장국영이 주연했던 그런 영화라든지 그러면 네 영화값은 물론 그 이후에 치맥값도 제가 다 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다른 한국 시민 윤정은 씨는 지난 명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이유에 대해 레트로의 영향이 크지 않냐고 했는데요.
아마 그 레트로 감성이 좀 유행한 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은 그 레트로 감성을 주변에서 접할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찾아서 하는 그런 유행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지 않나?
끝으로 남기호 대표는 앞으로도 영화관에서 지난 명작을 보는 일이 지속되리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개봉 영화를 명곡에 비유했는데요. 그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이 구작들을 제가 사고 그리고 이걸 다시 한국에 이렇게 유통을 하고 배급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음악하고 좀 비교를 했어요. 저희가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음악을 수많은 최신곡들이 쏟아지지만 저희는 아직도 비틀즈의 노래를 듣고 아직도 그 예전의 명곡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게 젊은 세대가 됐던 아무리 젊은 세대들도 지금 이문세 노래도 듣고 다 듣거든요. 결국 영화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구작에 대한 재개봉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헛수고하다, 뒷북치다, 뒤늦게 쓸데없는 일을 하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again.
Are you sure we cannot get new laptops for our team?
I told you already. We don't have enough money. Stop beating a dead horse.
That's too bad. Our team really needs new laptops.
Let's talk about what to cut to save money without the laptops. We don't want to beat a dead horse.
제가 잔에게 우리 팀에게 새 랩탑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맞는지 물었습니다.
Are you sure we can't get new laptops for our team?
어떤 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실한지 물을 때 Are you sur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 됩니다. 확실합니까?
Are you sure?
우리 팀에게 새 랩탑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맞습니까?
Are you sure we cannot get new laptops for our team?
저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미 제게 말을 했다고 말했죠.
I told you already. We don't have enough money.
그러면서 쓸데없이 노력하지 마세요.
Stop beating a dead horse. Don't beat a dead horse.
죽은 말을 때리지 마세요. 죽어있는 말에게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말이 일어나서 빨리 달리지는 않을 테니까 헛수고하지 말라, 끝난 얘기를 거론하지 말라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비트가 이렇게 때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피곤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Are you still here? You look like you need to get some rest. You are working too much.
I know. I'm beat. I've been working since 2 in the morning. I'm extremely tired.
제가 잔에게 아직도 여기 있냐며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re you still here? I think you have to get some rest. You are working too much.
잔은 피곤하다는 표현으로
I'm beat.
그리고
I'm extremely tired.
두 가지 표현을 했는데요. 모두 피곤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I'm beat. I'm so beat. I'm totally beat. I'm tired. I'm extremely tired. I'm exhausted. I'm extremely exhausted.
피곤하다, 지쳤다, 녹초가 됐다.
I'm beat.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헛수고하다, 뒷북치다, 뒤늦게 쓸데없는 일을 하다.
Beating a dead hors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ure we cannot get new laptops for our team?
I told you already, we don't have enough money. Stop beating a dead horse.
That's too bad. Our team really needs new laptops.
Let's talk about what to cut to save money. Without the laptops, we don't want to beat a dead horse.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헛수고하지 마세요.
Stop beating a dead horse.
녹초가 됐다.
I'm beat.
비트가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